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에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당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6장 9절 말씀으로 모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이때 안드레는 상황을 파악하며 무리들 사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안드레와 빌립이 거기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빌립은 그들 돈 가방에 있는 돈으로는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은 한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보리떡 다섯 개는 커다란 시판용 빵이나 가족용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햄버거 크기 정도의 아마 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은 물고기에 얹어 먹을 정도의 크기였었고, 그것이 이 사람 안드레가 제공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가망 없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소용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그 다음 10절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거기에 5천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십니까? 저는 각 남자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와 또 아내가 있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친다면 합리적인 산출로 생각만 하더라도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먹여야 할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면 확실히 그것은 부채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어디서 돈을 빌리든가 뭐를 해야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이 재산과 부채를 함께 환산을 해본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기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적의 수확이 있습니다. 이 등식에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섯 개의 떡에 물고기 두 마리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더하여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 예수님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앉았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띠를 지어 앉았다는 사실, 즉 각각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앉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지방의 어떤 의복 색깔에 따라 구분이 되었던 듯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상당히 훌륭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는데, 각각의 작은 무리들은 초록의 잔디의 배경 위에서 아마도 모자이크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마님께서 이 사람들이 앉아있던 곳에 반대편 언덕에 있었다. 아니, 그리고 있을 수만 있었다면 조각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질서정연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멋진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1절로 13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이 이적에 대해 어떤 자유주의 신학교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시간 전에 제자들은 많은 떡과 물고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동굴 속에 쌓아둔 다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동굴 입구에 팔을 벌리고 서시고 제자들은 옷자락으로 그것을 가려지게 하면서 주님의 팔 밑으로 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뭐 무슨 마술하는 건가요?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요술을 피우는 요술쟁이 그 있잖아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속임수와도 같은 연상을 이렇게 하게끔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명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그런 속임수는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속임수를 믿으니 차라리 성경의 이적 자체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그 당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그렇게 낚았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또 그 요리는 언제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설명은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여기서 이적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진 조그마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첨가하면 여러분은 그 충분한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만 5천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여러분의 열두 광주리를 갖게 되는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열두 광주리는 먹되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한 사람이 보리떡 사이에 물고기를 넣은 샌드위치를 배불리 문 후에 그가 조금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샌드위치를 집어들었기에 그 버려진 것이 열두 광주리에 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손도 대지 않은 열두 광주리에 그 떡과 그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그 무리들이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굶주린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 생애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때 늘상 보면 풍성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분께서 군중들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적을 행하셔야 했다고 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지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그분께서 왕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십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양 전에 나눴던 말씀이 6장 16절로 21절이었어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크게 그 풍랑이 일어서 힘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주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 동안 그들을 배에 태워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약 해발 상당히 높은 그 헐몬산 그런 정도의 높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높은 산 뭐 한 3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불어오는 그 갑작스러운 폭풍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치게 되면 실제로 그 폭풍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건너가기 위해서 어중간한 곳에 있었고 그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것은 이 바다의 중간이었을 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엉뚱하게 해석했던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은 역시 이 표적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와 배는 땅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바닷가를 거니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고 그분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기에 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오해치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주님께서 바다 위에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로 오시는 시간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슬픔의 그 때에 그분 자신을 좀 더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왜 주님께서 밤이 될 때까지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때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시간인 것 같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삶의 폭풍우가 우리의 작은 피부를 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마도 다른 기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요한이 바닷가 방금 고요해졌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지체 없이 도착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배 안에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반대편이 먼 것 같지 않다 하는 이런 말인지도 모르죠.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실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가버렸다는 것을 발견해서였어요. 6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서 올라왔다고 보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디베리아 근처에서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이 많은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요한은 주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즉 주의 축사하신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요한은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께서 왜 떠나셨는지 알고 싶어 했던 거죠. 26절로 25절, 26절 보실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찾고 있는 그들의 동기를 간파하셨던 거죠. 사실상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떡이 아니라 짐승이 먹는 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꼴을 먹고 배불렀도다. 너희의 유일한 관심은 너희 배가 채워지는 것이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봐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본문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지속하게 하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음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하나님의 인장에 새겨 놓으셨도다.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우리 주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영양소들이죠. 떡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시며 물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평범한 상징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물이시며 살아있는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은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이 무엇이며 떡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죠.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인간은 항상 단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왔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느꼈죠. 그는 이것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되는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에 명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는 거죠. 나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초대는 연회를 베풀어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과 도로로 나가서 그들에게 초대되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의 양식이요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하는 양식은 아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요한복으로 모시겠어요.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책 레스카터의 내 안의 그리스도와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